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계속 이어서 보십시다. 1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서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일 낮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의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지나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여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우리 3장 말씀도 보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지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려고 자신을 낮추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에 맛보심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크신 분이 우리의 동일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자발적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에서 매어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 죄인들을 자유케 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 사람처럼 되어서 스스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 또한 능히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복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 함께 한 형제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를 접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무엇을 권면하는 거냐?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 그 의미가 뭔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이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독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임을 히브리서 2장에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받은 바 구원을 어떻게 했죠?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갈 위험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파송하는 이가 있다. 이처럼 3장에서는 형제다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2절에 말하고 있죠. 또 4장 1절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데 빠진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구원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성도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심지어 고난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주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에 감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서 영적으로 그들이 둔감한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요인을 찾자면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내부적인 요인은 이들이 신앙의 핵심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인 진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5장의 그 원인을, 내부적인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열린을 볼 때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들. 그래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인은 뭐죠? 말씀의 굳건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땅히 진리의 뿌리를 두고서 견고히 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당시의 상황적 박해와 위험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박해와 위협적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주변의 압박과 또 박해와 그걸로 인해서 배교할지도 모르고 또 배교에 떠나가는 자들이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흘러 떠내려갈까 하느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하면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그들이 믿음의 씨앗을 넓히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기초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케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나누고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우리도 듣고 적용할 때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견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 저자가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 염려하고 또 염두하면서 권면했는데 어떤 권면을 했느냐. 이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 성도의 위치와 특권이 뭐겠느냐. 그리고 이 권면하면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 보면 이제 성도의 특권과 위치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신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겠죠?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 2장 11절에 구원받는 자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누구란 얘기죠? 한 형제란 얘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도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귀합니다. 본문에서도 형제를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어를 좀 더 볼 때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과 동기역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참여된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번역된 말이 동참자, 참여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 특권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큰 뭘 말하죠?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하늘의 부르심을 나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공동이나 축복의 특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 자, 성령에 참여된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장 1절에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치와 특권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하늘의 축복에 참여한 자고 그리스도가 받는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어떤 관계이며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의 신분됨을 알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불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와 특권이 뭔지 안다면은 위치와 특권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권면이 뭐냐? 예수를 어떻게 하는 얘기요? 깊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권면하냐면 거기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란 말은 집중적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어디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라는 의미도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Fix on, 고정시키라. 그렇듯이 마음을 완전히 어디에 딱 고정시키는 것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듣는 또 읽는 이 청자들은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으로 또 말씀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분별이 없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고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굳건히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 성도라 부르고 거룩한 형제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하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굳게 한번 붙들어보고 살펴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2장에서 한 번 더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몇 가지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말로 딱 한정지었냐면은 거기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는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믿는 교리의 전체를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신앙의 고백을 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또 대제사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동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듣고 쫓았던 자들을 가르켜 사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구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이지 누구를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15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4장이나 이것을 이 문맥을 살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뭐죠?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쉽게 얘기하면 다리 놓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전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대표성을 갖고서 제사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중보자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의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개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4장 중반에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역사적 실례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이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다시 4장 14절 16절에서 연결해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우리의 성도와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해와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 그 모든 교리를 성취시키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고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도와 보내심을 받은 자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붙들어야 할까?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왜 붙들어야 될까?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누가 비교하냐면 모세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예. 여기 보니까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 쓰고 있어요. 집과 관련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예수와 모세와 또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저자는 이 집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 집, 단순히 벽돌로 짓고 어떤 건축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건축물의 주인이거나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는 종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란 말의 뜻은 일가, 가족, 어떤 그 가문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7장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한 말씀에 보면 노아의 집 그럼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들어가는 거죠. 가족. 또 다윗과의 언약을 맺는 말씀인 사무엘 하에서도 이 집의 의미를 잘 부각시켜주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한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으로 말하면 건축물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집은 어떤 가문이나 나라, 가족을 의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문,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특별히 이 많이 나타나는 집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제 집과 관련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 우리 관계를 이 본문에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 왕, 그리고 목자, 그리고 의로운 재판자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그림 언어로 설명하냐면 집을 지으니 다시 말해서 집주인, 그죠? 집주인. 집마다 지으니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에서 집 지은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집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저와 모세, 그죠? 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저란 단어 속에서 헬라의 그 남성 단수 분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3장 1절에 언급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삼가지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믿음, 성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장이 개역성경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했냐면 신실하다라는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faith, 성실이라는 faithful, 충성이라는 그 loyalty 내지는 faithless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헬라의 그 pistis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서 행동화되어서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모습이 성실이고 뛰어나게 특별한 믿음으로 한층 강화된 성실한 모습이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faithful이라는 faith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것이 성실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faithless 충성이라는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성실과 충성스러운 모범이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뛰어난 충성된 자가 있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구누구 같이, 누구누구 같이 그것을 비교하는, 비교를 통해서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인도한 그 영도자들.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시내산에 오르락내려가면서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인도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위치를, 모세의 직위를, 모세의 그 권위를 시기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이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모세를 두둔하면서 모세의 정체와 위치를 이렇게 일러줬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여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거늘 너희가 어째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신하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더 받으실 만하다는 얘기예요. 훨씬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모세하면 깜빡 굳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모세를 따르겠다는 얘기만 다른 말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세, 모세와는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했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이 더 존귀합니까? 그 집 짓고 사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그죠? 아, 그 집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더 잘 지으면 되잖아.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집을 지은 분이 더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보다 훨씬 예수님이 뛰어난 더 존귀한 분이라는 뜻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점칭법으로 예를 들어서 2절 얘기했고 3절 얘기했고 4절 얘기해서 점칭법적으로 설명하면서 집보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한 것 같이 존귀하다 그러면서 그 집 지은 자가 결국 누구다는 얘기야? 누가 집 짓다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역할이 뭐였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했다는 얘기요? 청직으로서, 사관으로서 충성했다 말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청직으로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장래에 말할 것, 뭐죠? 장래에 말할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안에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청지기 종, 일꾼에 불과한 게 누구다? 모세다는 얘기요. 그럼 왜 그들이 이 모세를 비교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느냐? 아까도 서론에 배경을 또 목적을 이야기했듯이 이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해서 유대교가 타협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에 타협하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더 우선순위 했어요?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참으로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예요? 장래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종에 불과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모세를 쫓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10장 1절에 모세가 전파한 하나님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있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신 분이다 얘기해요. 지금까지 집이라는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모세와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은 집과 누구의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집과 우리와 관계, 그죠? 집과 우리의 관계. 자, 6절에 그것을 잘 나타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이해가 먼저 선용되어야 되는데 먼저 담대함이라는 얘기죠. 담대함. 담대함. 히브리서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구속의 결과물이에요. 담대함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결과물로서 우리가 나타나고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이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이 담대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 청와대 저기 밖에 있다가 청와대 얼마나 이렇게 검색이 많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막 제끼고 막 들어가는 거야. 야, 너 누구야? 손뿌리치면 아이 놔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왜? 아들이 아비를 볼 수 있는 특권이 걔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권이기 때문에 뭐 신분증 보이고 뭐 범죄하고 그럽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담대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해서 구속의 결과물로 얻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쭈물쭈물 나간다. 1번. 2번 그냥 머리 극적극적거리며 나간다. 3번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다 나간다. 4번 힘차게 나간다. 담대하게 나간다.
힘차게.
왜? 결과물은 이미 가진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권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그거란 얘기예요. 구속의 결과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성소에 담대함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던 얘기입니다. 자, 자랑이란 말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자랑, 이것을 한정하는 말로 뭘 쓰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담대함과 자랑의 특성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담대함의 자랑이 뭐냐?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현재적 성격도 있을 뿐 아니라 미래적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그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현재적인 성격과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예. 약속을 받는 것은 현재적 부분과 미래적 부분이 함께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이 어떻게라는 얘기예요? 붙들라는 얘기예요. 유대계의 모세를 쫓아 돌아가지 말고 담대함과 자랑인 소망을 붙들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소망을 두고서 구원의 소망이 거기 있고 영생의 소망이 거기 있고 복스러운 소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의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미래적인 소망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 말씀만 견고히 붙들어도 우리는 절대 낙심치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5확신 다뤘죠. 5가지 확신 다뤘는데 오늘 그 고린도 10장 13절 무슨 확신이죠?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자니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폐하길래 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그죠? 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허락지 않는다 허락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감당할 때 반드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믿음 갖고 이 약속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늘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면 우리는 누구다?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집이 건축물이 아니고 뭐다? 그의 가족이고 권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의 개념이라는 얘기는 밝힌 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지키면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의 관리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서 그가 신실하게 지킴으로 은혜와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형제로서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만 가져도 그 보험 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래. 왜? 그 보험이 내게 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형제됨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담대히 나가는 것이 장래 자랑과 소망이 되었는데 왜 그걸 버려? 여러분에게 담대히 주는 보험의 보상도 있다면 그것을 취소할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쉽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그 교리의 내용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청지기가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낭망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지 말고 행해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를 하는 거예요. 긍휼하신 입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사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작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전 맡은 청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 할 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가진 위치, 신분, 특권 그리고 내가 붙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주님께 구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주야에 세울 수 있고 더 견고히 붙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사람,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렇게 마음을 쏘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인 자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충성되어서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의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